1절에서 5절 20장 17절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20장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한국 SBS TV의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1987년 2월 12일 오토바이를 타고 집을 나간 한 남자가 실종됐습니다. 나이는 19살, 이름은 임미남. 하룻밤을 뜬 눈으로 세우며 아들을 기다렸던 어머니에게 경찰관이 찾아와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큰 슬픔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 후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12년 5월 4일 세상을 떠난 임미남 씨 누나 집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찰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임미남 씨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임미남 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것입니다. 당황한 어머니는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끝내 DNA 검사 결과 아들로 판명이 났습니다. 25년 전 교통사고로 죽은 아들이 40대 중반의 아저씨가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교통사고 후 병원에서는 수술 끝에 겨우 살렸지만 남자의 신원을 찾을 수 없어서 정신병원으로 보내진 것입니다. 정신병원 기록에는 미남 씨가 계속 자신의 주소를 말하며 가족을 찾아달라고 한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매일 나는 임미남, 주소는 강남구 논현동 어느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말했지만 누구도 찾아주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는 정신병자로 인식하고 자기 할 일만 했고 구청 공무원은 그의 신원을 찾아놓고도 자기 담당이 아니라고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사회복지사에게 발견되어서 세상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한번 알아볼게요 하는 친절한 대답을 할 사람이 없었기에 19세에서 44세가 되기까지 정신병자 생활을 한 것입니다. 친절한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이야기죠. 우리가 사는 사회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합니다. 임미남 씨는 정신병원에 있어서 25년 시간을 란 세월이 낭비된 것이 밝혀지지만 어떻게 보면 많은 경우 정상인으로 살긴 하지만 이웃의 차가운 눈빛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정신병원에서 평생 사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멀쩡하게 살아가지만 각자의 세계가 온전히 펼쳐지지 못한 채 산다면은 보이지 않는 정신병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임미남 씨의 일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보이지 않는 정신병원에 갇혀 있을지 모릅니다. 앞으로 갇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나간 일 더 이상 뒤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귀한 삶이 낭비되지 않고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상고해 보겠습니다. 명실공히 최고의 삶을 산 사람 중 한 사람이 다윗이죠. 지난주에 최고의 삶을 사는 첫 번째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문적인 군인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우리도 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볼손을 찾아오신 교우님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시는 모든 일에서 놀라운 확신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놀라운 확신 하나만 있으면 최고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을 받쳐주는 또 다른 무엇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을 다윗되게 한 두 번째 요소를 한번 찾아볼까? 지난주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 후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울 왕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을 부르고 물어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전기절인데, 사울이 묻기를 소년이여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부터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 18장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한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의 우정이었습니다. 요나단과의 우정이 다윗을 최고의 삶의 주인공으로 만들어갑니다. 3절 4절에 어떤 우정이었는지 나타나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지난주 살펴봤지만은 다윗이 골리앗 장군과 싸우려 나갈 때 사울 왕이 자기의 군복을 입히지 않았습니까? 너무 커서 벗어 던졌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후에 새로운 선물을 받습니다. 그 선물은 요나단의 군복입니다. 다윗에게 꼭 맞았나 봅니다. 그런데 이 군복은 어떻게 보면은 우정의 군복입니다. 요나단이 준 군복을 입을 때마다 요나단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특히 요나단의 아름다운 우정의 눈길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드립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 마음의 문은 눈이죠. 두 사람의 눈은 깊은 우정의 탄생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우정은 곧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나와 춤추며 노래합니다. 18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를 듣고 사울 왕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시기로 인해서 여러 차례 죽이려고 합니다. 요나단은 아주 어려운 처지에 처합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요나단은 누구를 선택합니까? 20장 17절 말씀.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의 바람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사랑하는 것이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끝내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요나단은 알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다윗이 도망가는 것을 돕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후로 요나단이 다윗을 또 만났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못 만난 것 같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줄고 도망 다닙니다. 그러나 그는 요나단의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도망 다니던 중 다윗은 비보를 듣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과 요나단이 함께 전사한 소식을 접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후 다음과 같은 애통의 노래를 부릅니다. 사무엘하 1장 25절 이하에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음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그 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열두 지파를 통일시키고 위대한 왕국을 건설합니다. 단순한 왕이 아니라 시편의 수많은 시를 짓는 최고의 음악가요, 예술가요, 신앙인이 됩니다. 최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상으로 다윗의 삶을 정리해 보면은 다윗의 삶의 가장 큰 도전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골리앗.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나누는 사울 왕.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골리앗을 무찔렀고 요나단의 우정의 힘으로 사울 왕의 도전을 견뎌냈습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밖으로부터 오는 위험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능히 이겨냈습니다. 안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은 친구를 통해 이겨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첫 번째 환경으로 삼았고 두 번째 환경으로 요나단의 우정을 삼은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환경 안에 사는 다윗에게 남은 것은 매일매일 위대한 승리의 길만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두 가지 도전이 늘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처럼 밖에서부터 오는 도전이 있습니다. 사울처럼 안에서 오는 도전이 있습니다. 보스턴의 삶에서 이 두 가지는 항상 따라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깊은 우정의 소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실지 모릅니다. 요즘은 어떻게 그러면 요나단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래야 제가 다윗이 될 수 있죠? 사귈래야 사귈 만한 사람이 없는데요. 중요한 질문. 이 이 질문을 풀어보기 위해서 잠시 한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미 깨닫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한글로 너와 나, 아니면 나와 너가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함께 오랜만에 스크린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너무나도 쉬운 한글이죠? 너, 나. 어릴 때부터 너무나도 자주 써서 무심코 지내왔는데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음을 뒤집어 보면은 너가 나가 되고 나는 너가 됩니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스크린까지 띄우면 난리를 피나 생각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어로 한번 볼까요? You and I. 아무리 궁리해도 두 글자가 연결이 안 됩니다. 영어권 사람들에게는 너와 나는 정말로 관계가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영어만 그럴까요? 독일어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독일어를 공부해서 지, 이히 전혀 연관성을 또 못 찾겠습니다. 중국어로 한번 해볼까요? 앞이 니라고 발음하는데 바로 너이고 뭐, 니하오 그러지 않습니까? 니. 뒤가 나라고는 의미의 자입니다. 중국어로도 전혀 관계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글을 볼까요? 너, 나, 하나입니다. 그냥 그 안에서 뭐만 바뀌면은 본질적으로는 하나인.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목회하다가 보니 영어책을 훨씬 많이 접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한국 출판계가 발전하면서 요즘에는 한국어로 된 책들을 많이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정신과 의사가 쓴 너라는 책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최근에 발견된 거울, 신경, 세포를 소개합니다. 거울, 신경, 세포. 이 세포의 발견은 DNA 발견과 맞먹는다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요즘 과학과 또한 모든 세상은 DNA라는 말이 판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소개한 임미남 씨가 가족을 찾을 수 있었던 것도 DNA 검사 덕분이었습니다. 거울신경세포란 건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누가 어떤 행동을 하면 보는 사람의 두뇌에도 똑같이 뇌신경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물론 보는 사람들의 몸은 움직여지진 않습니다. 골프를 잘 치려면은 골프 잘 치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봐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 자기는 그처럼 하지 못하지만은 잘 치는 골퍼들의 폼을 볼 때 자기의 뇌에도 그처럼 자극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너의 행동이 바로 나의 행동이라고 머리에는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는 말도 여기에서 비롯된 줄로 압니다. 어떤 사람을 보느냐 만나느냐가 나의 인격과 삶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다 읽은 후 책을 덮어놓았는데 갑자기 너라는 단어가 그제야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혼자서 머릿속으로 모음을 바꿔봤더니 바로 나가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의 큰 업적을 다시 한번 느껴봤습니다. 세종대왕과 우리 한민족이 이것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다윗에게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홀로 의지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함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다윗을 위하여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을 세우십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참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너를 만나게 합니다. 물론 성경은 요나단이 다윗을 먼저 사랑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사랑한 것은 요나단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눈빛을 보고 다윗도 같은 눈빛을 보냈을 줄로 압니다. 다윗이 요나단이었고 요나단이 다윗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의 우정이었고 이 우정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새롭게 탄생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나단이 어디 있는가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요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웃은 저절로 다윗이 되어갑니다. 그 다윗이 또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너가 나이고 나가 너이기 때문입니다. 너가 바로 나의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바로 너의 환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국가를 탄생시킨 것은 다윗이 아닙니다. 요나단과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역대왕 명단에 요나단은 당연히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인류 역사를 진정 아는 자들이라면은 이스라엘 건국의 가장 큰 공은 다윗 혼자가 아니에요. 요나단과 다윗. 제가 새 교우반 교우님들에게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DNA 이야기를 몇 번 해드렸는데 DNA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왓슨과 크릭입니다. 이들이 DNA를 발견하게 된 경위가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서로 머리에서 생각나는 것은 하나도 거르지 말고 다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 머리에서 생각이 나도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한 후에 괜찮은가 해가지고 그 후에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체면 문화 때문에. 이 둘은 달랐습니다. 서로 모든 것을 내어놓자고 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를 바꾸는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머리가 나빠서 역사에 큰 공헌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도 똑똑해서 못합니다. 너무 똑똑해서 혼자 하려다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임미선 씨에게 친절한 이웃이 없었기에 그는 25년을 헛살았습니다. 친구와 더불어 25년 아니 그 이상을 멋지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보스턴에서 정말로 크게 사회에 공헌할 사람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기의 출세와 가정의 행복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치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이유는 너라는 거울의 소중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라는 거울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이들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역사를 펼쳐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거울 앞에다 쓰시지 않았습니까? 더 중요한 거울이 있습니다. 너라는 아름다운 거울 앞에 자주 서기를 즐겨 하십시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다윗의 후예들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이라는 거울 앞에 늘 섰습니다. 요나단의 군복을 매일 아침 입었습니다. 말씀을 거듭니다. 냉장고 권리라는 말을 어떤 학자들이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서 마음 놓고 주인에게 허락 안 받고 냉장고를 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런 권리를 행할 수 있는, 행사할 수 있는 숫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깊이가 측정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정에 냉장고를 허락 없이 열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냉장고를 허락 없이 열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은 함께 냉장고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세상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너라는 존재를 이기고 올라설 때 나라는 존재가 최고의 삶을 산다고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진정 너는 나의 일부이고 나는 너의 그림자임을 우리나라 민족의 선배들이 깨달으셨으며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다윗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시옴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너를 짓밟고 올라가야 된다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보스턴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들의 삶과 생각이 바뀌어지고 새롭게 너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소서. 그때 진정 가장 큰 공헌을 인류를 위하여 할 수 있음을 깊이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소서. 보스턴에 새롭게 찾아온 교우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아울러 너와 나의 즐거움의 삶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확장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